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곧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상호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지만 여전히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1대1 만남에 대한 나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전에 더 많은 군대가 배치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군대를 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개입과 정부기관 해킹 등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병력 배치와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투옥 등을 놓고 양국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최근 러시아와의 대치 상황을 논의하고 미국의 견고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7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 동시에 참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6일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이 다자주의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 화상 방식으로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공개 토의에서 다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가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와 홍콩, 신장 위구르자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유엔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기관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에 분명히 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전화통화를 하고 다자주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구테우스 총장은 통화에서 유엔과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인권 등에서 유엔과 중국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통화에서 다자주의는 유엔, 국제법, 모든 국가 간 협력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세계는 진정한 다자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일시 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6일 미국의 제안은 전체 백신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백신 생산의 제한 요소는 생산 능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5일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믿지만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6일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미군의 철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떠난다고 해서 무장정파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군에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개인적인 목격자로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군이 지난 1일 공식적으로 철수를 시작한 이후 아프간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국가들에 이스라엘에 대항해 계속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7일 TV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것은 테러리즘에 대한 대항이며 이것은 이 정권에 대항하는 공동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평화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수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북한 등 국가 단기 위협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를 대신한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 내용 등이 담긴 사이버 외교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서 전임 정부들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적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북한 등 국가 단위 위협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들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사이버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입니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법무부가 사이버 위협, 그 가운데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국가 단위 위협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was just the rise of nation-state threat actors. Mainly we're talking about China.
데머스 차관보는 6일 국가안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법무부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법무부 심포지엄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은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이 줄을 잃었고 사이버는 단지 이와 관련해 폭탄 제조법과 테러 조직원 모집 등에 활용되는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등장한 위협이 바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국가 단위의 위협으로 미국 정치에 대한 간섭이나 지식, 재산권 탈취 등 목적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사이버가 북한 같은 나라의 비대칭 전력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Cyber is such a, you know, an asymmetric tool of power that you can have a country like North Korea.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겨룰 수 없는 북한 같은 나라가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려고 매우 정교하고 지속적인 사이버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이어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을 기소하더라도 이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자국에 머무를 경우 직접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데머스 차관부는 지난 2월 법무부가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한 사례가 바로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해커 기소와 별개로 캐나다계 미국인 한 명이 돈 세탁 계획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고 북한 해커들이 지휘하는 현금 자동 입출금 현금화 작전과 사이버 은행 강도 등 여러 범죄 계획을 위한 돈 세탁에 관여했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데머스 차관부는 기소를 통해 이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또 사이버 위협과 관련 랜섬웨어 대응이 미 정부가 집중하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어느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지 묻는 멜린다 로저스 법무부 정보 담당 부차관보의 질의에 데머스 차관보는 랜섬웨어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The one is a ransomware task force. So ransomware has gotten consistently
앞서 지난 5일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도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등 사이버 안보가 긴급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또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공격이 발생할 때 많은 경우 민간 부문에서 먼저 알려와 공공 부문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킹 침투를 외부에 알려 주의를 줄 수 있고 또 후엔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민간 기관이 해킹 공격을 당할 경우 이를 고객들이나 정부에 숨기지 말고 즉각 관련 기관에 보고를 함으로써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데머스 차관보는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부를 대신한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 내용 등이 담긴 사이버 외교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총 5건의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외교 법안이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상원으로 넘겨진 이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21일 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 연설에 나서 미국은 전 세계 인터넷이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도록 하는데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yber Diplomacy Act gives the State Department the necessary tools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stop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그러면서 사이버 외교 법안은 국무부가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고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제재에 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의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의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북한 문제를 특정한 총 5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의회는 새 회기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총 6건의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발의됐고 이 중 의결된 한 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가 유일합니다. 민주당의 캐런 베스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는 지난달 21일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골자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도 같은 날 결의와 함께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상원에 회부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는 하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현재로선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결의안과 달리 상원과 하원 양원을 각각 통과해야 의회 의결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난 회기 상원에서 하원에 이 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 측은 올 회기 법안 재상정 계획을 묻는 부유의 질문에 6일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원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 주도로 앤디 김 의원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 등 한국계 의원들을 포함한 총 2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3월 상원과 하원에 공동 발의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모두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와 금융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활동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재무부와 국무부가 제재 면제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1968년 북한 해군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도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공화당의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과 푸에블로 시가 있는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로렌 보베트 의원인 지난 1월과 3월 각각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은 지난 116대 의회에서 3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모두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실은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안건을 곧 표결에 붙일 계획이 있는지 묻는 부유의 질문에 6일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중국에 대한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 제재 정책을 담은 상원의 전략적 경쟁 법안은 지난달 21일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법안 표결 직전 전체 회의에서 전략적 경쟁 법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위한 미국의 전략적 경쟁적, 경제적, 외교적 도구를 모두 동원하기 위한 전례 없는 초당적 노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is an unprecedented bipartisan effort to mobilize all United States strategic, economic, and diplomatic tools.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중국이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에 가하는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은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구체적 압박 방안들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언급하며 중국과 중국 기업들이 유엔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정부가 유도적으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남겨두고 동맹들과 조정의 여지를 두며 국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비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 공개에도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검토 결과의 큰 틀만 공개했으며 일반적인 용어만 사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는 정책 검토 결과 내린 결정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ant to protect their flexibility and they want to avoid premature criticism of the elements of their approach.
바이든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유지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추가 협의의 여지를 두며 대북 접근법에 대한 섣부른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평가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탄약을 쥐어주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새 정책을 단계적 접근으로 불리길 원치 않는다며 이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the Biden people know that a phased approach or a step-by-step approach has been criticized. The concern of the critics is that the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 북한이 초기에 보상을 받은 뒤 비핵화를 하지 않은 채 합의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아도 단계적 접근법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이루고 일부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제재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브루킹스 연구소 기고문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핵심적인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담은 하나의 합의문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초기 합의를 맺은 뒤 추가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점진적인 비핵화 단계를 밟아 나갈 때 북한이 취할 초기 조치가 무엇인지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만 폐쇄할 것인지, 미신고 시설들도 폐쇄할 것인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도 제한할 것인지, 기존의 핵무기도 감축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방법, 북한에 대한 보상 방법을 결정하고 양자 혹은 다자 협상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아이론 전 특보는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수 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5일 로위 연구소에 바이든의 대북 계획이 시야에 들어오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새 대북정책 관련 발언들은 관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대북 전략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교에 열려있다는 표현을 과대평가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정권과 관여하려는 큰 바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정상 외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6일 VOA에 말했습니다.
So if they say that they're open to diplomacy, that could mean a lot of things. But I think we could rule out the fact that there's going to be summits without any strings attached. It's been pretty clear, I think, from some
지금까지 백악관 반응을 볼 때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전에 미국이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의 모든 것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연구원은 또 기고문에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표현이 중도적인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대응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김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is is also a good way to communicate to also the North Koreans. They're used to having the United States give them the attention, you know, especially under a new presidential administration.
항상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곤 하는데 대북 정책을 모호하게 밝혀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암시했지만 질문이 남는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진행할 비핵화 합의의 범위,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여부, 제재 이행 수준 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이 곧 완전히 공개될 것처럼 여러 번 애태웠지만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뒤에나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김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 출범 초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때 대북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이론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일부 공개한 데 대한 반응을 먼저 살피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추가 공개를 압박하지 않으면 계속 모호한 채로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서 전임 정부들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영국 런던에서 만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 채택에 난항을 겪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8년과 2019년에도 연이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촉진에 관해 전임 정부들보다 더 단호하다며 이런 입장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aking a stronger stance on human rights issues and democracy promotion as part of its essential foreign policy.
토콜라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면 인권 문제를 협상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건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은 전술이 아니라 외교 정책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서 미북 간 가능한 미래 관계를 제시하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다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hole view of the relationship and the possible relationship for the future.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인다면 인권은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is kind of an inevitable subject to raise, but I expect it would be done.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인권 문제는 미북 관계 전반에서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더 광범위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no question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utting much greater emphasis on human rights and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권 후반기 중국과 관련한 특정한 맥락을 제외하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꼭 핵 협상의 맥락에서 다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Sorry to bring it up in the context of nuclear negotiations. I think it's just important to keep speaking out about it.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핵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국장은 미국의 관점에선 안보 문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It's important from the U.S. perspective that they check the missile and nuclear development.
다만 여기에 인권 문제 제기를 더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프 국장은 비핵화 문제가 미북 협상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인권 문제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이 우려를 표명해온 세계 보편적인 사안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 당국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이 미얀간 대북정책 막판 조율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찰은 6일 지난달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그동안 어렵사리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며 단호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북의 어떤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건 우리 모두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대풀해서는 그건 안 될 것이고 여기에 관한 법 집행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위반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대북정책 막판 조율 과정에서 대북전단 문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사건 여진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추가적인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두 가지 목적이 신속 수사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또 미국의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마친 상태고 또 북미 간의 대화 재개냐 아니면 교착 국면이 장기화냐라는 문제까지 얽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성격을 떠나서 이미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한 수사는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원칙적인 수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일 탈북민 단체와 한국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보복 행위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른 수사에 대한 한국 내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여 개 시민단체들과 이 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회장은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헌법 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의 가장 열악한 그 문제점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봉쇄의 설상가상으로 그걸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방조하는 법이다, 이거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무효를 선언해야 된다, 이거죠.
김 회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미한 간 대북정책 조율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한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문제가 북한 정권의 예민한 사안이긴 하지만 북한이 한국에 원하는 이른바 근본 문제는 첨단 무기 도입 중지나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 훨씬 포괄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전 차관은 한국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 취지를 고려한 보다 차분하고 정교한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한미 간에 서로가 좀 대립되는 사안인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문제, 이거 자체가 좀 이슈로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한미 간의 대북 정책 조율하는 데 있어서 썩 뭐 긍정적인 기여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정교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달 한국법으론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북전단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과 연결지어 경계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강원 고성군의 방역 현황을 소개하며 주민들이 사소한 비정상적인 현상도 발견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각성시키는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국과의 접경지역으로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노동신문은 6일에도 바람에 의해 이상한 물건이 날려가는 것을 목격했을 때도 이를 순수 자연현상이 아닌 악성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사실상 대북전단에 대한 주민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로 실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북한 당국의 초긴장 상태를 반영한 내용이면서도 대남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단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일단 나왔고, 그리고 다음 군사적인 행동,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콕 집어서 바람에 날리는 대북 전단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명확한 태도나 또는 행동을 취할 것을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기구 10개에 나누어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중국 정책 검토 결과가 앞으로 대북 정책 이행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직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놓고 각 정부 부처가 분야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가장 이목이 집중된 건 국방부 내에 들어선 중국 태스크포스크의 활동입니다. 이 조직은 지난 2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분류하고 미래 경쟁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내에 발족을 지시한 조직입니다. 1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 조직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엘리 레트너 현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일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작전 개념, 준비태세, 미중관계와 연계한 동맹의 역학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중에 도출한 결론을 반영한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올해 여름까지 완료할 예정인 전세계 미군 배치태세 검토에도 이 전문가 집단의 재언이 반영될 방침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통합된 억제력으로 명명한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우선 정구인 인도태평양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배치 태세 검토 등과 연동해 현재 중국 태스크포스가 매우 중요한 정책 제언을 개발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3일 중국 태스크포스는 중국의 도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The China Task Force is the most clear manifestation of how seriously he's taking China as a pacing.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태스크포스의 제언에 따라 반영될 국방부의 대중 정책이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취할 대중 정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명목상으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중국의 셈법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협력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Chinese actually work with the United States on North Korea. And I think, unfortunately, I think the...
최이모 전 조정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 역시 북핵 고도화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아직까지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이 취할 다른 대외 중국 정책의 수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방해하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통적 시각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타이완 해협 안정 유지에 동맹들의 동참을 권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미국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상 변경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한국, 일본과의 양자관계 또는 미한일 3자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향후 미국의 타이완 주권 보호 문제와 관련한 접근법에 따라서는 중국은 반대로 북핵 비협조와 대북제재 완화로 맞받아칠 수 있다며 두 문제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향후 취할 영내 미사일 방어 태세와 관련해서도 미중 패권 경쟁 셈법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가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12명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열린 미 평화연구소 USIP 화상대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미사일 방어 전략 철회 여부를 놓고 큰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완료한 대북 정책 검토의 경우 강력한 억제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등의 실제 조치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going to continue maintaining pressure on missile defense because they've really pressured the South Koreans.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표해 왔으며 이미 한국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보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국방부가 진행 중인 대중정책 검토는 군사전략에 국한되어 있다며 종합적인 정책 조율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Kurt Campbell is overseeing all of this.
그러면서 거대 패권 경쟁 시대에 북한이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이 모든 사안들을 봐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각각의 정책이 충돌하지 않는 잘 연동된 정책 구상과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미술 작품을 전시해온 한인 여성 작가가 한반도기를 주제로 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 예술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천민정 작가가 한반도기를 등장시킨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미나천의 새로운 개인전 한반도 통일을 꿈꾸다 평화 시위. 천 작가는 2004년 금강산 관광 중 북한 주민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을 그림에 등장시켰고 이후 남북한 갈등, 북한 주민의 인권, 북한 정권에 대한 메시지 등 정치 현안들을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기 위해 폴리팝 아트 형식을 활용해 왔습니다. 북한 인민복을 입은 자신을 김일순으로 작품에 등장시키고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 과자 초코파이 수십만 개를 작품에 활용해 남북한이 정을 나누는 소통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공기와 태극기를 그려 넣은 글로벌 평화 신발을 제작 판매해 남과 북이 나란히 함께 평화를 위해 걸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셜미디어 운동도 벌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소재로 대중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방식으로 강연과 전시를 병행하며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 어느 때보다 대중과의 소통의 성격이 강합니다. 도심 곳곳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거리 예술, 시위, 낙서, 태깅 등을 작품에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천민정 작가는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시기적인 위급성을 띠는 공통점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멈춰라 등의 구호는 시위 현장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퍼지며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거리 예술과 소셜미디어의 해시태그도 일반 대중의 메시지 전달에 활용된다는 겁니다. 천 작가는 이런 시대적 흐름과 대중의 소통 방식에 동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가서부터 문화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프로테스트 형식이 아니면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있기 때문에 좀 urgent하게 street art, 뭐 빨리빨리 그려지는 방식, 뭐 stencil로
대중에게 알리고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천 작가가 이번 전시에 등장시킨 한반도기는 하늘색으로 칠한 한반도 그림을 문양으로 하는 깃발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이 한반도기 깃발을 들고 입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북한의 금강산에 갔었을 때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그 극기를 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서부터 사실은 이 한반도기에 대한 생각과 그 이미지가 떠나지를 않아서 특히 꿈꿀 때 통일을 위한 꿈을 꾸는데 몇 차례로 이 우리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북한 작가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가상의 페르소나로서 꿈을 꿀 때 생겨지는 이 한반도기에 대한 굉장히 환상적인 작품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천 작가는 작가들에게 꿈은 무의식의 표현으로서 중요하다며 자신도 오랜 기간 꿈에서 본 형상인 한반도기 그림들로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열돼 있는 거로 사람들이 이렇게 퍼레이드의 행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수미 잉크랑 그 웨스턴 스프레이 페인트랑 결합된 그런 작업이고 태깅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3D 태깅. 네, 코드가 많은데 뭐 그녀가 온다 빨리빨리 뭐 이런 미투 무브먼트에다가 이제 그녀 김일순이 온다 아니면은 이 나라가 온다 통일이 온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 가지의 그 코드가 담겨져 있어요. 이 스프레이 페인팅
한 폭에 각각 그려진 한반도기 모습은 남북한뿐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같은 크기의 그림을 나란히 걸어 함께 행진함을 상징했다는 설명입니다. 천 작가가 그림을 그린 12개의 캔버스에는 한반도기 이미지가 담겼고 모두 짙은 파란색 바탕에 그려졌습니다. 작품 전체에 흐르는 짙은 파란색은 바다를 의미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에서는 깊은 무의식인 꿈을 상징한다고 천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12점의 그림들은 각각 짝을 이루어 4개의 작품으로 또 구분됩니다. 먼저 그녀가 온다 빨리빨리와 엄마 통일 지금 김일순 그리고 동서양의 만남 조선화 시위 아트 동서양 무의식의 연속적 만남 끝으로 같이 살고 죽자 지금 등입니다. 이 중 동서양의 만남 조선화 시위 아트는 북한 조선화의 물감인 먹물과 스프레이 페인트 즉 서양 기법을 등장시켜 대조를 이뤘습니다. 또 초코파이 해피랜드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도형이 겹치는 문양의 3개 캔버스로 구성된 작품으로 초코파이 상자에 담긴 조립 장난감 놀이공원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천 작가는 평양의 개선 청년 놀이공원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해 작품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동부 뉴욕을 거점으로 한 천 작가의 전시 활동은 사립 갤러리와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초대전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현장 전시와 온라인으로 열렸고 지난 3일부터 뉴욕에 소재한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시작된 전시회는 9월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제2호 예술문화 감독은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현장 전시회를 다시 열게 됐다며 이런 시점에서 천민정 작가를 초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작가분들은 그 당시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상황이나 그 시대에 어떤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하천 작가님은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고 또 이번에 특히 보여주신 작품들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작품들이랑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작품들에서는 그냥 북한과 남한을 나누지 말고 한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도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나 또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는 해외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 출신의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현재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 등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민하천 작가님의 작품들은 시기에 따라 보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한 가지 의미가 있을 테고 현재 여러 가지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한국계 분들이 보셨을 때는 또 어떤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작가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편 천민정 작가는 뉴욕의 이든 갤러리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전시회에서 북한 화가의 그림을 전시회에 등장시키는 등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작가가 북한 화가의 그림과 함께 소통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천 작가는 향후 북한 화가들의 작품을 함께 소개할 계획이라며 자신과 북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미국 사회로 확대해 한반도 평화를 생각해보는 것이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 대부분 지역 구름 많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남북도는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 소식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 19도. 양덕은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기온 20도. 신의주는 아침 11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기온 18도가 되겠고요. 구성 아침 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입니다. 오전 오후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 16도, 강계 아침 8도, 낮에는 14도로 예상되고요. 희천은 아침 7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19도까지 오릅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 18도, 개성 아침 9도, 낮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사리원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최고기온 20도, 신계는 아침 8도, 낮 기온 18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오전부터 맑은 가운데 오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 장전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기온 24도가 되겠고요. 평양 아침 5도, 낮 기온 19도까지 오릅니다. 함경 남북도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8도, 낮 기온 24도가 되겠고요. 장진 아침 2도, 낮에 13도. 청진은 아침 8도, 낮 최고 기온 18도. 김책 아침 9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18도까지 오릅니다. 양강도입니다. 구름 많은 곳인데 곳곳에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해산 아침 2도, 낮 기온 18도, 김영권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 14도. 삼지원은 아침에 2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11도까지 오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 1.2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 1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먼바다 오전에 1에서 2m, 오후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5월 8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수단의 주권위원회와 강요회의는 60년간 계속됐던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코트, 배제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코트 정책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수립과 상업적 거래를 막아왔습니다. 만일 수단에서 이스라엘과 상업적 거래를 할 경우 최고 10년형과 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발표를 환영한다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요한 조치로 수단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지역 국민들에게 새롭고 희망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수단과 이스라엘이 지난 1월 미국의 주선으로 관계 정상화 내용을 담은 아브라함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 8월 수단 국민들은 장기간 독재를 해온 오마르 바시르를 몰아냈습니다. 수단은 지금 민간인이 주도하는 과도정부가 다스리고 있으며 현 정부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단의 경제는 바시르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수십 년간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시르는 1989년 이슬람주의자들의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던 인물입니다. 또 수단은 1990년대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과 다른 테러분자들을 받아들여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단의 새로운 지도부는 국제 테러리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0년 12월 수단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그리고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수단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새 시대가 열린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보이코트 정책 종식이 좋은 결실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곧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상호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지만 여전히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1대1 만남에 대한 나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전에 더 많은 군대가 배치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군대를 철수하고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전 세계 나라들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국가들이 평등의 원칙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하거나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 중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를 막으면 다른 회원국들의 처벌받지 않고 규칙을 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 등이 5개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적인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신장 자치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단합하고 대량 학살을 저지른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학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극단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이슈를 놓고 오랫동안 의견 차이를 보여왔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표현한 이후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가 모두 일방적인 조치라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기후변화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전화통화를 하고 다자주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구테우스 총장은 통화에서 유엔과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인권 등에서 유엔과 중국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일시 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6일 미국의 제안은 전체 백신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백신 생산의 제한 요소는 생산 능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 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6일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미군의 철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떠난다고 해서 무장정파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군에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개인적인 목격자로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항해 계속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7일 TV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것은 테러리즘에 대한 대항이며 이것은 이 정권에 대항하는 공동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평화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5월 8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